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상의 첫날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강사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구로교에 있는 예수비전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하시는 김진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궁일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주님의 교회에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 또 우리 정말 존귀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듣는데 저도 찬송을 부르면서 듣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어린이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 내용을 또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쓰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늘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참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이 아름답고 또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자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에 또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제목을 이제 긍휼의 자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문제가 좀 신학적으로 보면은 오늘 여기 우리 이남규 교수님 조류신학의 전문가시고 대가신 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제 뭐또그 앞에서 제가 칭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본문이 사실 칭의 문제와 사실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개혁신학에서는 이 뻘코프라는 분, 이분을 아주 존경합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이제 따르는데 그분이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가 죄인과 관련하여 만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시다. 그러니까 의는 그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의 법적인 선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받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설명도 들으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바울의 세 관점. 여러분들 바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이제 바울. 그 바울의 이제 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MPP라고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칭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신자들이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다 이제 서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 설명이 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보면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칭의론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치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의로웠다고 인정이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게 된 성조들과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같이 살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은 결국은 그 의롭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뻘코프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죠. 뻘코프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에 제시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너무 아름다운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만큼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건 없죠. 근데 그 관계를 우리 이제 언약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MPP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 구약 언약에서 가져가요. 예. 구약의 언약을 살펴보니까 그 언약이 결국은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NT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이게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그죠? 언약. 하나님은 언약, 곧 세계를 위한 이스라엘을 통한 단일한 계획이 맞는 말이거든요. 세계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적이니까 세계를 위한. 그리고 그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죠, 그죠? 이스라엘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은 단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막 복잡하고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 계획에 비추어 볼 때에 신자가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해야 되고, 그렇죠? 언약 백성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맞는 말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좋은 말인데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될 때에 아까 불코프가 얘기했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는 분명히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게 근거한다라고 그러고 뭐 로마서라든지 신약의 많은 부분을 읽어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구약의 언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예,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우리의 어떤 신실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구약의 언약이 과연 그걸 가리키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다윗 언약이 구약에서 중요한 또 언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가르침들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것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이 그 유명한 장입니다. 굉장히 다윗 언약. 그렇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복음서 읽어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이렇게 이런 소리가 바디미오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윗 언약인데 결국은 그 다윗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도 단일한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방식이나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르면 안 되거든요.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윗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잖아요. 관계. 예. 참 그 특별한 관계인데요. 그 관계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윗 언약이 맺어질 때는 그게 뭐냐? 충성에 대한 보상이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을 바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신실하게 다윗이 살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대한 보상으로서 다윗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16장부터 쭉 등장해서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그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거의 뭐 완벽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 용서해주고,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인물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마침 그 고대 근동에 보면은 그런 언약 관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의 하사라고 하는 거. 예, 왕의 하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어떤 위대한 왕이 있으면 이제 친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서 정말 뭐 배신자도 있고 뭐 이렇게 간신배들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그 왕을 기쁘게 하고 왕에게 정말 그렇죠? 왕의 마음에 들도록 속들도록 그렇게 하는 신하들이 있을 경우에 그 신화를 이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화에게 거기에 대한 충성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이제 왕이 큰 어떤 선물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걸 이제 왕의 하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약. 예. 그런 성격을 갖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그 주장을 보면은 성경의 근거를 또 들어요. 여기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 노아도 보면은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노아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러니까 두 말 없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제가 뭐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여기에 소개해 놓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윗 언약도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살고 또 죄도 안 짓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에 속 들게 하니까 정말 봤을 때 마음에 속 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 가지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통하죠? 아까 그 MPP에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야지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다. 뭐 그런 얘기하고 굉장히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제 과연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를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될 때에 노아 경우에 보면요, 뭐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반데, 그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살았는데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이전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개하지 않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런 설명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작은 것 같은데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그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제 데라가 있었는데 그 가족이 이제 그 강 저쪽 하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 요단강 저편이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 이 가족이 이 가족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상 숭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것이 분명히 성경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까 그 이제 그런 주장들이 것을 우리가 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기 전에 어떤 사람 막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예,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의 연이어서 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들. 자, 그런데 다윗 언약은 어떤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제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사람과 더불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게 토시 하나하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이 이제 하나님과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그 이제 부분이니까요. 정말 이거는 토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그죠? 한자 한자 이렇게 안 빼놓고 잘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그쵸? 1인칭이 뭡니까? 나라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세요. 예. 제가 숫자를 다 이렇게 여기 2회, 13회, 뭐 15회 아닙니까? 그리고 15 더하기 16 하면 얼마입니까? 31번이죠, 그죠? 또 거기에다가 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35번이죠, 35번.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7절 사이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라는 말을 이거 이제 번역된 성경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말을 무려 35번 사용하셨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예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예를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죠. 뭐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주목하고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 7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예. 네.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데려왔다. 아까 이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나 노아 이야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9절에 가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또 우리,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뭡니까 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고. 그쵸? 그리고 또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 다음에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 정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로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내가 또 뭐 여호와가 그렇죠? 12절을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맺는 본문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새롭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데, 메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언약의 수혜자, 언약을 받는 사람, 큰 상을 받는 거죠. 엄청난 보화를 받는 것, 보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쵸? 언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조건들을 만족시켰다는 그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쵸? 다윗이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전혀. 아무리 읽어봐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성경의 맥락도 그래요. 족장사에서 이미 유다지파를 예언하고 있고, 유다지파하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록 방식이 참 재미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유다지파가 굉장히 부상을 해요. 그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지나가고, 그러고 그 지나갈 때 보면요, 유다지파가 이렇게 올라와. 민수기에도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도 보면요, 유다지파가 선봉장이 딱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사사기가 딱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사기의 말미에 가서 보면은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사기가 지나가고 나면 왕 중의 왕인 다윗의 등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뭡니까? 성경의 흐름 자체가 어디를 쫓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등장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 다윗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다윗이 등장하기도 전에 말이죠. 다윗이 아주 등장하기도 전에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곳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다윗에게 이렇게 했다. 이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의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누구죠? 한나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나 잘 알 텐데, 예.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죠? 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사람이에요, 이 한나는. 그런데 한나의 노래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바로 이제 메시아이고 또 왕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왕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다윗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말들인 것이죠. 예,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오래 전문에 벌써 한나가 등장해서 이렇게 예?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의 관점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역사 위에 이제 나타나게 될 때가 되면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물의 등장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다. 우연히 다윗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윗이 등장했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는데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죠? 예. 인간과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또 관계를 맺고 결혼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이게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그분과 인간과 관계를 맺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다윗이 솔선하여서 충성을 바친 결과 그런 영광을 얻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 것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한 건 사실이에요. 뭐 골리앗 사건 알잖아요. 그렇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죽이려고. 괴롭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살았다 이렇게. 예.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사무엘라 7장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본문을 이 가만히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다윗의 어떤 면을 이 언약의 원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걸 원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다윗을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아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끈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해야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예. 하나님이 뭐 어떤 다른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렇게 됐다. 예.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체결됐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다윗 언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갔는데요. 자 그러면 언약 체결이 그렇게 됐으면 언약의 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여기 16절에 읽었죠 오늘. 아, 오늘 15절까지 읽었네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조건이 있나요? 없죠? 그냥 약속입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공교하리라. 그러니까 은약이 유지가 이렇게 됐나요? 은약이 유지되는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너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채워줘야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라 7장 12절로 16절 이렇게 글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걸 도표로 만들어놨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빨간 글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빨간 글자, 빨간색. 빨간색이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죠. 그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빨간색이 탁 묶어버리고 있어요. 묶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데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윗이 범죄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범죄합니다. 그죠? 범죄에도 작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다윗이 굉장히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범죄의 얘기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죄 짓죠? 그죠? 저도 죄를 참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죄를 좀 안 짓고 살 수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참 이렇게 타고난 죄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타고난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윗도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죄인. 성경 읽어보면은. 그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다윗도 이제 죄인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짓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느냐. 근데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앞자리냐, 꼴찌냐, 중간이냐, 뭐, 저기 뭐, 옆에 이렇게 저기 한 구석자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구조 잘 보세요. 영원히 견고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앞뒤를 딱 막고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쵸? 그리고 그 사이에 징계가 범죄하면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래도 왕위는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렇게 전체를 딱 감싸고 있다. 얘기죠. 그죠? 아까 MPP,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하고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구조 속에서 보면요. 여기에 징계가 중간에 딱 나오는데, 요 중간에 징계가 나오는데 이 구조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징계의 기능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징계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매를 맞으면 괴롭잖아요. 부모님에게 꾸지람 틀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에는요, 사실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징계는 그 받을 때는 괴롭지만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결과는 예. 받을 때는 씁쓸하고 피하고 싶고 예. 그렇지만 이 징계를 받고 나면 아름다운 결과가 오는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예.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효과를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구조 보세요. 영원히 그 사이에 징계가 있다. 이 징계가 끝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징계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징계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왕위를 다윗이 매를 맞을 때는 죽고 싶었겠죠. 그죠? 괴로워서 괴로워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윗이 징계받을 때. 그랬지만 그 징계가 결국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수단이다. 여러분들 사무엘서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다윗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 여러분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렇죠. 예. 이론을 딱 설명해주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주는 것도 귀한데 말이죠. 예를 들어주는 것도 귀한데 다윗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 사이에 그 예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좀 궁금하게 돼요. 이 사실 하나님과 이 다윗이 언약을 맨다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과 비슷,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비교할 수 있는 이 비유가 한계가 있지만 결혼식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되고 축복스러운 그런 내용이 이 언약인 거죠. 그렇죠? 아, 이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피날레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우여곡절과 뭐 어떤 혼란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꼬린 거기에 쫙 이렇게 언약 맺는 내용이 딱 나타나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성경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그죠?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 그 같이 보이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다 기록해 놓다. 그리고 몇 장 안 넘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다윗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숨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숨기고 싶은 얘기. 그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뼈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실 때. 그죠? 다윗에게 어떤 그런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상하게도 이 언약을 맺는 내용 그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9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근데 범죄가 뭐로 이어지죠? 징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징계 받았는가 알죠? 그렇죠. 징계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사무엘하의 그 다윗이 받은 징계를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두렵다라고, 예.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손수건을. 그,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징계, 다윗에 받은 징계를 보면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실은 징계다라는 것이죠. 징계는 누가 하는 것이죠? 대개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성격이다. 이게 징계인 걸 어떻게 알죠?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났죠? 뭐 칼을 차고 나타났습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쁜 놈 잡아갈 때는 포성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악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에게 뭐를 줘서 보내요? 비유를 줘서 보냅니다. 비유.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비유는 어떤 도구가 되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도구가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단아 이 비유를 들고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다윗을 징계하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다윗 왕권이 회복됩니다. 아까 언약의 구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하리라가 앞뒤를 딱 맞고 있잖아요.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언약의 구조가 이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세바와의 범죄가 다윗 언약의 속에 곧바로 뒤따라오는 것, 곧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언약의 무조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맥적으로 중요하다. 문맥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이렇게 잘 설명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얘기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자,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언약 체결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동일 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죠?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체결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결국 유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예. 그죠?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막을 존재가 없죠. 그렇죠? 이게 언약이다. 언약이다. 예. 목사님 혹시 몇 시에 끝나면 됩니까? 예. 제가 그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언약의 장애물과 극복. 언약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마귀가 존재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많은지. 그렇죠. 예. 얼마나 죄가 많은지 뭐 주변을 안 둘러봐도 알죠. 우리 자신만 봐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장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좀 모자라지 않나. 예. 그렇게 죄가 많은 세상이니까 말이죠. 이게 사람이 느끼기에는 참 장애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쫙 맺으시면은 고속도로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확 뚫려가지고 이렇게. 그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죄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너무 우여곡절의 삶을 사는 거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그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지만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누릴 축복을 또 누리게 만드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겪을 때는 괴로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된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까 제가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징계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징계.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징계받는다 이러면은 한편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징계하면은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면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징계받은 거 보면요 정말 소름 전율을 할 수 있는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징계 자체만을.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고난 받은 사람하면 욥을 우리가 대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을 여러분들 다윗만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예,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가 어떤 그 삶의 여정들을 지나갔는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예, 반역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죽을까 싶어서 막 도망을 다니고, 그죠? 이런 일을 다윗이 겪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입니다, 사실 저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주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예? 나쁜 짓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그런 꼴을 당했다라니까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뭐 다윗이 제때 도망을 못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뻔하죠. 압살롬의 칼에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이런 것은 사실은요 징계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은 그거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지킬 때에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신명기에서 축복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축복과 함께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슬픔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그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관점에서 보면요. 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언약을 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어긴 거죠. 간음죄를 지은 것이고요. 탐욕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욕을 품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인죄까지 짓고 말이에요.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같이 다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죠?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다 언약에 반하는 행위이고, 그 언약 관계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얘기죠. 그 결과 다윗이 경험한 게 뭡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런 언약의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의 매, 뭐 인생의 채찍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이 시내산 언약, 또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무서운 위협이라고 했는데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 그죠? 그 사실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같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은 이제 모세 언약과 연결됐거든요. 사실은요. 모세 언약의 위에 서 있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죄하면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어기는 게 범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은 완전히 다른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 언약에 뭐 이렇게 부과된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모세 언약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토대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했는데요. 그 징계가 사실은 언약을 깬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고 인간편에서 보면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실 그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저주라고 하면은 뭐 지옥 가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 이게 진짜 저주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사실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저주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그 저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벌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아버지가 매를 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 어떻게 하든 잘 때기를. 그냥. 그래서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 자녀를 이렇게 자녀를 혼내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나무라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일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데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걸 깨면 어떻게 돼요?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비유는 별로 좋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어떤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벌금 10만 원 매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나쁜 짓의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쁜 짓을 하면은 벌금 1조 원을 매기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구나. 그죠? 이 나쁜 짓을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 그게 뭐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인 거예요. 인간에게 축복은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 또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복된 것이 위협받을 때에 야 너 회초리 한 대 딱 맞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우리 생명을 주고도 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관계에 금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 벌금 한 천만 원만 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관계가 그렇게 가벼워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징계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고 그 관계가 복되고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될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어서는 안 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징계하는데도 인간이 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도 분열돼 뿌리고 나중에 이렇게 막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해주시는데도 인간이 죄인이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매를 때리시는 거죠. 매를 때리셔요. 그런데 호시아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때릴 때 예?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예, 내 마음, 내 속에서 이 긍휼이 돌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징계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징계, 그게 왜 징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징계인지. 근데 다윗을 보면은 결국은 이 징계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죠? 이게 징계가 놀라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지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요단강, 옛날에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죄를 딱 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서 이제는 쫓겨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쪽으로 가요. 그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시 말이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받겠지만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다윗이 회복됐다 그랬는데요. 이제 매를 맞으면서 막 이렇게 혼나면서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들고 계시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들고 계시구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지어도 자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야지 정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 정거니까 다윗이. 다윗은 죄를 지어서도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그 성격을 보면요, 사울이 지은 죄보다 더 이 악랄합니다. 다윗이 사실을 보면 그 더 이렇게 완전히 더 이렇게 치가 뜰리는 죄죠.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행한 짓을 보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런 관계로 불러주시고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를 안 지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다윗을 보면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이러면서 그냥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들 다윗이 막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아 무슨 일이 났을 때 막 신발도 안 신고 도망 치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래 은약궤라도 가져가자.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당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그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내가 그 얼굴을 배우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네. 그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인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죄를 짓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씁쓸한 경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증거.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불러주시고 언약의 관계 안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 은혜의 열매가 뭐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런 어떤 증거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또 있어요. 다윗 왕건이 다윗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 이 예수님이 받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징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여러분들. 우리 대신해서 징계 받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예?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그 은으로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 정말 너무나도 예, 여러분들 힘들 때 이사야 53장 읽으세요. 그죠? 그가 상함은 예?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 그가 징계를 받으면 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게 징계가 나온다. 징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어떤 면에서 징계인데요. 그 징계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내가 인생 채찍과 뭐 사람의 매로서 징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징계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깊은 의미를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다윗 왕가에게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등장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는 아무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징계받는 그 징계까지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징계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회복시켜줍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데 그 회복의 도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 사무엘하 18장 8절에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싸움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압살롬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여기에 그 전쟁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 군대하고 이제 싸우는데요.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 빨간색으로 보세요. 숲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게 정말 이상해요. 여기에 이제 그 숲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전쟁이 온 땅에 흩어져서 진행되었고 그날에 칼이 삼킨 것보다 숲불이 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숲불이 마치 뭐 의지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아 이거는 다윗 군대 보내주고 이거는 압살롬 군대 죽이자. 여러분들 숯불이 그런 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 꼭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전쟁이 온 땅에 흩어져 진행되었고 그날에 칼이 삼킨 것보다 숯불이 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숯불을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폐륜아죠, 폐륜아. 그렇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죠. 그 압살롬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때때로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시게 하시고 달도 멈추시게 하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현상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숯불을 이용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다윗 왕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각오는 안 해야 됩니다.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징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생명인 것인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버릴 수 있지만 이 관계만큼은 안 된다.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은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정말 다윗이 보여준 그 본보기처럼 은약 안에 있는 사람이 보여준 본보기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은약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긍휼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또 감동과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은약 백성이 된 그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참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된 것을 늘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또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며 또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삶을 지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